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장소로 유명하고 미국인에게는 모멍교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솔트레이크 시티의 폭넓은 매력을 알아가기 위해선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I'm Neil Wilkinson and I am the director.
저는 템플 스퀘어 호스피탈리티의 관광업 마케팅 책임자인 닐 윌킨슨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전 세계 본부입니다. 면적은 14만 제곱미터이고 그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죠.
Wow, this is church office building.
와우, 이게 교회 건물이라고요? 유엔 본부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It looks big, doesn't it?
It does.
We're about to go up there to see the
정말 크죠? 위로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피스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무료 전망대 관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세치 산 전경이에요. 이쪽에는 주 의사당이 보이고 솔트레이크 시 대로와 산도 볼 수 있죠.
도시 전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네, 맞아요. 워세치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죠. 저건 로키 산맥이고요. 아름다운 미국의 일부분이죠. 방문한 사람들에게 초기 개척자들이 이곳에 왜 왔으며 무엇을 왜 개척했고 왜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솔트레이크 시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과거 아무도 없었던 시기에 왜 개척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도시를 세웠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짐 브리저는 솔트레이크 시에 옥수수 하나도 키울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One of the fun things about the Temple Square is
템플 스퀘어의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이곳에 심어진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전 세계의 꽃이 심어져 있죠. 이 꽃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심은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튤립 시즌이 끝나니까 조만간 유타 대학교 재학생 200명이 와서 튤립을 전부 걷어내고 여름 꽃을 심기 시작할 겁니다.
I think Temple Square is really technically owned by everyone.
제 생각에는 템플 스퀘어는 솔트레이크 시뿐만 아니라 유타 주민들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공간이죠. 이곳에 처음 와서 도시를 개척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유타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솔트레이크 시를 방문하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답니다.
10에이커 범위의 광장은 위엄 있는 연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경내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풍경은 광장과 도시의 중심지인 솔트레이크 성전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This is the reason Temple Square is here. It's the Salt Lake Temple. It took 40 years to build.
템플 스퀘어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이곳이 솔트레이크 성전이죠. 건설하는 데 40년이 걸렸고 개척자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죠. 바로 이게 그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믿음을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죠. 종교가 없는 방문객들에게도 이 성전을 건설한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들이 돌을 깎고 쌓으면서 고생을 했던 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죠.
성전의 웅장한 외관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는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출입이 제한되어 다른 방법으로 내부를 투어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축소 모형을 통해서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인들의 신성한 예배나 결혼식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거든요. 성전 안에는 다양한 교육실이 있죠. 성전에 온 교인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사후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내의 모든 것, 즉 하나부터 열까지 건축시 심혈을 기울인 섬세한 디테일이 느껴졌습니다. 성궤엔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몰몬 성궤 성가대 자리도 있습니다.
The tabernacle is a building that was built so that all the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지금도 들릴 거예요. 소리의 울림이 대단하죠.
제가 방문한 모든 곳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치 성전광장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역시 모두 친절하고 어딜 가나 환영해 주셨습니다.
Salt Lake City, you'll notice, is a very friendly city. All of the citizens.
솔트레이크 시는 아주 친절한 도시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이자 템플 스퀘어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방문객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저도 그 점이 가장 놀라워요. 사람들은 항상 조화를 이루고 도시는 깨끗하고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즐거운 것이죠.
솔트레이크 시티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뿐 아니라 음식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 중에서 저는 현지 스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고베 스시는 현지인들에게도 독특하고 맛있는 일식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고베 스시인데요. 여기서 바로 맨 vs 푸즈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곧 스시 챌린지를 아마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먼저 레스토랑의 주인 마이크를 만나봤습니다.
I was in college and worked in Japanese restaurants, so I know, you know, and I know Japanese food because of my.
대학교 다닐 때 일식당에서 일했어요. 제 혈통 때문에 일본 음식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죠. 일자리를 찾다가 이 초밥 셰프 자리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젠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되셨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됐네요.
Okay, so my. Well, what are we
그럼 지금부터 뭘 먹죠?
So what we're doing is a Hellfire Challenge. It's six pieces of a sushi roll.
Hellfire Challenge라는 걸 할 거예요. 아주 매운 초밥 6개가 나올 거예요. 스코빌 지수는 300만 점에 이르죠. 하바네로의 스코빌 지수는 4,500이에요. 그러니까 300만은 엄청나죠. 다 먹으면 티셔츠랑 하이파이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티셔츠는 안 줄래요. 하이파이브는 해줄게요. 손님들이 전부 하이파이브를 해줄 거예요.
That's good. How many have succeeded this?
그거 좋네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성공을 했나요?
Maybe 30 or 40 people over
5년 동안 3, 40명 정도요?
Over 5 years out of how many people?
5년 동안 몇 명이나 도전을 했죠?
Hundreds, maybe thousands.
수백,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아니, 제가 이거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키친에서.
And there's the roll.
Thank you.
It looks pretty.
It does look pretty.
Yeah.
여기 있어요. 모양은 예쁘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You are having so much fun.
너무 좋아하시네요.
I don't, you know, you just you seem like too nice of a person to be wanting to do this.
평소에 이런 도전은 절대로 안 할 것처럼 보였어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헬파이어 스시입니다. 입을 때 보기에는 일반 스시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에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이게 아마 그 매운 맛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Okay. 오, 너무 매워. It's good name for the sushi.
아, 딱 맞는 초밥 이름이에요. 먹을수록 너무 더워요.
매워요. 오, 너무 매워. 아, 진짜 매워요. 됐고, PD님이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라고. 진짜. 너무 맵다.
You know, water makes it work.
물 마시면 더 힘든 거 알아요?
It's really spicy. I can't talk.
아, 정말 매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It gets worse before it gets better. Can you grab her some milk, JP?
운동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우유를 마셔봐요. 좀 진정이 됐죠.
오랜 세월 불닭과 떡볶이로 다져진 덕분에 매운 스시도 거뜬히 해칠 줄 알았지만 한 입 먹는 것조차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메뉴에는 매운 스시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Anytime you come back to Salt Lake, come back and I'll be happy to do it for you.
다음에 솔트레이크 시에 오면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게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매운맛을 먹어보고 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광대한 세계 각국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산인데요. 200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수많은 스키 리조트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타에서 스키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I'm John Close and we are at Deer Valley.
전 파크 시티의 디어 밸리에서 일하는 존 클로스라고 해요.
유타주는 스키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디어밸리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스키 리조트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키장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는 게 영광인 동시에 많이 떨렸습니다.
Deer Valley Resort is very unique and it's
디어밸리 리조트는 정말 특별해요. 북미에서 최상급 스키 리조트로 평가받고 있죠.
제가 이제 스키를 타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서 오늘 경험하는 모든 일이 저에게는 좀 새롭습니다. 또 잘 탈 수 있겠죠? 행운을 빌어주세요. 이상하네. 기분 이상해.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제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이제 스키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디어밸리에는 전문가처럼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언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키를 탄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스키 강사님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스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얘기죠. 제 강사님 존은 오랜 세월 스키를 타고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눈을 가로지르며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이 참 쉬워 보이네요.
I've taught thousands of people how to ski.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스키를 가르쳤어요. 일반 성인에게 3시간만 가르치면 혼자서 언덕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실력을 만들 수 있어요.
More often than not, the average adult is a little bit nervous about skiing.
스키를 처음 타면 대부분 긴장을 합니다.
Jus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한 발을 내딛으세요. 너무 가까이는 말고요.
There you go. You start on flat terrain.
평지에서 시작해서 장비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려는 거죠. 몸을 앞으로 기울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Looking good.
I can do this all day.
Yeah. 아, 재밌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And building up their confidence.
그렇게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The snow's pretty soft, so you're not going to go very fast.
눈이 부드러워서 빨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팔을 제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키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마흔이 됐는데 스키를 배우다니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하면서 겁을 주니까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강사에게 잘 배우기만 하면 돼요. 혼자서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Okay.
Right on.
Manageable.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And as you progress, the terrain gets
수업을 진행할수록 좀 더 까다로운 지형에 도전하게 돼요. 아주 매끄러운 진행이죠.
네, 제가 이렇게 초보 코스 세 개를 다 배웠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초급 코스를 가서 이렇게 쭉 내려올 생각이에요. 이제 배워보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단 굉장히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초급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넘어졌을 때 전혀 다치지 않아서 놀랐어요. 덕분에 스키를 계속 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요.
Okay, now you can let go.
Okay.
이제 잡은 걸 놓으셔도 됩니다.
A lot of it is right here in my feet. My feet and my ankles.
가장 중요한 건 발이에요. 발과 발목이 중요하죠.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전진해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잘하네요.
Awesome.
Got it.
깨끗한 산 위에 새하얀 눈이 있는 곳에 나오니 굉장히 들뜬 기분이 들었는데 스키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현지인들이 사시사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I love being outside. It's very healthy.
야외 활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휴가 와서 재밌게 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This is so much fun. 우후! 이럴 줄 알았으면 스키 좀 일찍 할 걸.
And it's nice to be in that.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저랑 안 맞아요.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지만 오랜 경력을 지닌 강사님 덕분에 3시간 이내에 스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유타주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성전 광장은 이 도시를 세운 정착민들의 유산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고베 스시를 통해 솔트레이크 시티의 음식 문화를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헬파이어 도전은 이미 익숙한 요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순해 보이는 요리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를 통해 유타를 둘러싼 산맥을 경험할 수 있어서 황홀했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스키에 적응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게 될 미국의 다방면적인 모습들에 기대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This is so much fun.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할아버지의 형제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또 호기심으로 고향을 떠나온 유은지 씨. 유은지 씨는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종종 접했다고 했고요.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몰래 그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뭐 음악 방송도 가끔 듣고 책 읽어주는 뭐 그런 코너도 있었고. 근데 그게 뭐 시간마다 딱딱 정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파수에 잘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리다가 잡히면은 듣고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세상인가. 근데 나만 드라마나 이런 거 CD를 보면은 되게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멋지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상인 것 같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무역리를 하는 학부모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요.
국경 지역까지 일단 데려다 주셨고 거기에서 또 저기 중국 쪽에 있는 그 자기 무역하는 그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믿을 만한 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체류할 수 있게 할아버지 찾을 동안 좀 이제 신세를 지고 돈 지불하고 그런다 다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밤에 몇 시에 넘을 거다. 그래가지고 경비원한테 돈을 주고 두만강을 건넌 거죠. 예. 근데 강폭이 거의 뭐 한 4m? 돈을 주고 건넜기 때문에 강폭이 제일 좁은 그 구간을 이제 알려준 거죠.
무사히 중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유은지 씨. 먼저 유은지 씨는 유치원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직업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드디어 자유다. 나를 찾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둥 떠있는 기분으로 몸이 둥 떠있는 거야 진짜. 다 내일 아침 막 출근해야 되고 이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되는 것도 없고 자유다.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다른 땅을 밟는다는 그런 기분조차 안 들고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어땠는지도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은 바로 다음 날 깨졌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환상 속에서만 이렇게 아 이러이러한 세상일 것이다 뭐 나름 그려본 세상이 있는데 그게 깨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 여기다 사람 사는 것이구나 똑같구나 이제 먹을 게 풍족하고 옷차림이 다르고 뭐 말 언어가 다르다 뿐이지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비슷비슷하구나 환상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유은지 씨는 중국에서 적응하기 위해 컴퓨터를 배웠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됐죠.
일단은 뭐 할아버지를 찾아보려고 그 집에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북한에서 일단 인터넷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너무 재밌고 그때 제가 연길에 있었는데 연변 채팅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막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2007년도인가 되는데 채팅방의 내용이 다 공개되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유은지 씨는 한국으로 건너간 탈북민에 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 여기 인터넷에도 접속을 하고 탈북민들이 그때 당시 많이 접속했던 무슨 뭐 사이트가 뭐 세터민들이 뭐 쉼터였나 아무튼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많이 갔구나 한국으로. 예. 그런 것도 그때 알았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었거든요.
북한을 떠나 자유를 알게 된 유은지 씨. 중국에서 할아버지의 형제를 찾을 수 없었지만 유은지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구나. 이렇게 딱 나와서 북한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나는 이제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제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 한국으로 가야겠다. 네, 그때 생각을 하고 또 운이 좋게도 좋은 분을 한 분 만나셔가지고 국적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유은지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드디어 한국에 입국했고요. 정착하자마자 유은지 씨는 음악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사립대학교인 벤더빌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3년에 설립된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있는 연구중심형 명문사립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이 벤더빌트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벤더빌트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발표에서 미국의 종합대학교 중 공동 10위에 오른 남부의 자랑이자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반열에 서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들 가운데에서 박사과정 학술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가장 우수한 연구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AAU라고 하는 미국 대학연맹이 있습니다. 이 AAU는 미국 내 60개 대학과 캐나다의 2개 대학으로 총 62개 대학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은 34개의 주립대와 26개의 사립대학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이 26개의 사립대학 중 하나로 남부에서는 듀크 대학교, 에머리 대학교, 튤레인 대학교, 그리고 라이스 대학교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의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학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탄탄한 장학제도 또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명문 대학이고요. 특히 과거 백인 학생 위주의 귀족 학교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인 프린스턴 리뷰 조사에서 또다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로 선정될 만큼 좋은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평가받는 대학교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 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은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미 대륙군에서 활약했던 프란시스 내슈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내슈빌 자체는 70만 명 규모이지만 인근의 소규모 위성도시들을 거느린 인구 200만 명을 이루는 생동감이 넘치는 남부의 거대한 교육, 음악, 의료기관, 금융, 운송산업의 중심지인데요. 이 내슈빌의 300에이커가 훨씬 넘는 규모의 벤더빌트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의 부지가 선정되어 구체적으로 건설 작업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초라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으며 거대한 옥수수 농장 한복판에 건물이 들어설 때만 해도 주변에는 조서들이 하도 건물 들레에 몰려들어서 소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돌담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 벤더빌트 대학교의 설립자는 철도와 해운업계의 재벌이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입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대학교들을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의 수 없는 전철을 밟아오면서도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미합중국이 오늘과 같은 선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돈과 격변기를 수없이 겪어왔지만 그중에서 미국의 정신을 창출해내고 이끌었던 생각자들과 그들이 세운 대학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벤더빌트 대학교도 미국의 아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견뎌내고 시대를 이끌었던 한 생각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네, 벤더빌트 대학교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박업과 철도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벤더빌트는 네덜란드에서 이민해온 농부의 후손으로 11살에 학업을 중퇴하고 뉴욕시 맨해튼 섬과 스태틀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에서 자격으로 일을 하다가 16살이 되면서 해상 화물을 운반하는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뉴욕시 주변에 있었던 군기지에 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송 사업을 키워나갔으며 철도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생전에 남부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남북전쟁을 통해서 지역 분쟁이 극심해졌고 갈기갈기 찢어져버린 남부 주민들의 상처를 쌓아 안으려는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대학을 세우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단 한 번도 남부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벤더빌트가 남부 테네시주에 이렇게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게 도움이 좀 될 듯한데요.
벤더빌트 대학교가 제정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땅 미국은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북부음과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소위 남부 노예주라고 불리우는 11개 주간의 치열한 내전으로 눈물과 아픔이 격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초대에는 북부군이 남부군에 밀리기도 했지만 지형적으로나 인적자원, 군수장비, 정치체제 면에서 단연 우세했던 북부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경제 재건을 통해서 북과 남이 한 연방으로 합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손실로 서로가 융화되기 어려운 갈등이 지속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바로 이렇게 남북전쟁으로 생채기 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의 재건을 돕고자 했고요. 그래서 남부에 대학교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하네요.
네, 테네시주 내시빌에 거주하던 감리교 감독이자 벤더빌트 부인과는 친인척 관계인 폴랜드 맥타이어 목사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해 벤더빌트 씨의 자택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홀란드 맥타이어 목사가 벤더빌트 씨에게 남부의 실정을 알리면서 감리교단에서 Central University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재정적인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인품과 교육 신념에 감동을 느낀 벤더빌트는 우리나라의 선산이 흩어진 모든 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을 설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조를 했고 벤더빌트가 79세가 되던 해인 1873년 100만 달러를 기증했는데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의 벤더빌트 대학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4년 후에 사망하는데요. 하지만 생전에 한 번도 남부지방은 물론이고 이 학교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 측은 벤더빌트의 업적을 기려서 학교 이름을 벤더빌트로 하고 동상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벤더빌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비록 벤더빌트 씨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헌납한 재산으로 세워진 이 대학을 가보지도 못했고 1877년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결코 이 대학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희망하지도 않았지만 대학 이사회는 1877년 그의 이름을 따서 벤더빌트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벤더빌트 학교의 스포츠팀도 벤더빌트를 기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벤더빌트 대학의 농구, 풋볼, 야구 등 스포츠팀의 이름이 벤더빌트 코모도어스입니다. 코모도어, 예, 군대 계급이죠. 생전에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별명이 코모도어, 즉 해군 준장인 데서 유래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남부 테네시주의 명문사립대학교인 벤더빌트 대학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학교 현황, 또 신입생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미국 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두 번째 여성이 됐습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역대 여성 지도자들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8월 11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 종료된 이후 열린 첫 번째 올림픽이었는데요. 운동선수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운동심리학 알아보고요. 국제 여성 뉴스로 탈레반의 새로운 법률 짚고 갑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죠. 여성 국가 지도자입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다룬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왠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요.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짐작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 미국을 포함한 7개 나라는 아직 여성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우리 큰 그림부터 잡고 갈까요? 지금까지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의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을까요?
네. 현대 정치사에서 2024년 현재까지 87개 나라에서 174명의 여성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군주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까지 포함이 됐고요.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부터 대통령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인류 역사가 남성 지배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 174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여성 지도자를 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선거로 뽑혔던 세계 최초의 여성 지도자는요. 인도양에 있는 남아시아 국가죠. 스리랑카에서 나왔습니다. 스리랑카는 그 북한의 절반 크기 면적인 작은 섬나라인데요.
네.
1972년에 이 정식 국호를 스리랑카로 바꿨으니까요. 그러니까 1960년 그 이전 국명인 실론이었을 때 시리마보 반다라 나이케가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는 남편인 솔로몬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가 암살된 후에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반다라 나이케 전 총리 집권 세월이 뭐 거의 20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60년, 70년 그리고 1994년 이렇게 세 번 총리직에 올랐고요. 2000년 10월 타계하기 두 달 전까지 스리랑카의 총리였습니다.
네. 자, 스리랑카의 반다라 나이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의 최고 지도자가 된 나라는 어딜까요?
스리랑카에서 첫 여성 총리가 나온 후 6년이 지나서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가 등장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집권 초기에 벙어리 인형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총리 중 한 명으로서 거의 16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여성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네.
1969년 골다 메이어 총리가 선출됐고요.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기간에 국가를 이끌었는데 이스라엘을 건국한 다비드 벤구리온 전 총리는 메이어 총리를 정부에서 최고의 남자라고 불렀답니다.
네.
1974년 전쟁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사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전 대통령이 남편이 사망한 후에 대통령직을 맡았고요.
네.
1975년 엘리사베스 도미치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 1960년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여성 최고 지도자가 순서대로 나왔네요.
네네.
뭐 80명이 넘는 인물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두 명만 더 알아볼까요? 그다음은 네. 또 누굴까요?
여성 지도자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죠.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입니다.
네.
1979년에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강경한 정책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오게 된다면 또 멕시코가 되겠네요.
네. 셰인바움 당선인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020년 이후로 미국처럼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온두라스와 멕시코만이 여성을 국가 원수로 선출했다고 보도했고요.
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 준 대통령제의 나라에서는 7명의 여성이 선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참고로 준 대통령제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주요 권한은 갖고 있지만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의회제와 준 대통령제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두 27명의 여성이 정부 수반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됐습니다.
네.
의회제에서는 여성들이 정당 내에서 계단식으로 승진할 수가 있어서
네.
다수당이나 연립 구성원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로 선택될 기회가 더 많은데요.
네.
미국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최고 직위를 놓고 또 직접 경쟁해야 하는 그런 구조적 장벽이 있고 편견도 있어서요. 여성들이 권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제도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나요?
맞습니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에 의회 여성 비율이 뭐 28%, 29%로 아직 30%가 채 안 됩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의 여성 권력 지수에 따르면 여성의 정부 참여 면에서 미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69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성평등 지수의 최고점을 받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86점이고요.
86점.
네, 이어서 73점의 안도라와 멕시코 그리고 71점의 핀란드 순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정치적 성평등 지수가 30점으로 동점입니다.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만 의회 내각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역대 여성 지도자들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운동 심리학입니다.
네. 자, 운동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운동과 그 스포츠에서의 그 심리적 요인이 운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반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가 여성 선수들이 특히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지 또 운동 심리학이 왜 필요한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네, 올해 파리올림픽에서요. 미국 여자 선수들 성과만 보면은 금메달 종합 40개에서 26개를 여자 선수들이 따낼 만큼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럴 수 있었던 선수들의 재능과 헌신, 뭐 희생 때문에 온 국민이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강인함뿐 아니라 정신력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수들은요,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 포브스는 여자 선수들은 강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기대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여자 선수들한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고 성과에 대한 기대에 더해서 외모, 뭐 사회적 기대 같은 심리적 압박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포브스지는 NIL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네.
이게 약자인데요.
네.
Name, Image, Likeness입니다. NIL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운동선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네.
여기에는 선수들의 운동활동 외에도 뭐 상품 라이선스나 공개 출연 그리고 연설, 비디오 게임, 사인 등이 포함되는데요.
네.
이런 활동에 대한 요구에 노출되는 선수들 자신의 어떤 시장성이나 상품성을 높여서 재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선수에게 좋은 일이지만 뭐 그만큼의 부담, 뭐 압박감 같은 걸 잘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가 따라오네요.
그렇죠.
여기에 운동 심리학이 역할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운동 심리학의 세 가지 핵심 요인권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뭐 감정이라는 것은 운동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압박감이 클 때 감정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데 이 운동선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긴장을 풀고 그 익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 최고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분리사고 넘어서기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사고라는 게요. 충돌하는 감정과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정신적 불편을 피하려는 어떤 방어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리사고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따로 떼어내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요. 그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거부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이걸 잘 다루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막고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감정관리 그리고 분리사고 넘어서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네, 기대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대.
예, 최선의 노력, 최고의 성과를 구분해서 최고의 성과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실패를 어떤 성장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자, 운동 심리학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은 국제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되돌리는 정책을 발표했죠.
네. AP통신 기사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통치자들이 여성의 목소리와 공개적인 얼굴 노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 악덕과 미덕을 만들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미덕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고요.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의 승인으로 제정됐습니다.
네.
탈레반은 2021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미덕 확산과 부정행위 방지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 부서가 새 법률로 대중교통, 음악, 면도, 또 축제와 같은 일상생활의 측면을 다루는 미덕과 또 부정행위 방지 법률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 법률이 114페이지에 달합니다.
네.
탈레반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아프간에서 첫 번째로 공식 선언된 미덕과 부정행위 방지 법률이고요. 이 부서가 개인 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체포 등의 그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관련 금지법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법률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아프간에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합니다. 유혹을 피해야 하고요.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옷은 얇아도 안 되고요. 꽉 끼거나 짧아도 안 됩니다. 무슬림 남성을 포함해서 모든 낯선 남성 앞에서 자신을 가려야 하고요.
네.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비무슬림 앞에서도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어 읽는 것 금지됐습니다. 혈연 또는 결혼관계가 아닌 남성을 쳐다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음악 연주, 여성의 단독 이동, 혈연관계가 없는 남녀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어떤가요?
유엔 로자 오툰바예바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는 이 법이 탈레반이 2021년 8월에 권력을 잡은 이후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온 참을 수 없는 제약을 더 확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프간 변호사 협회는 이 법이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외 법적 의무와 모순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네.
국내법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탈레반 정부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지우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드린 여행시 국제 뉴스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차원으로 일했던 탈북민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북한 무산 승무대 열차원으로 근무한 탈북민 조경희 씨인데요. 최근 한국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사회통합 토크 콘서트 남북더북이 열차 승무원 편에 나와 북한에서의 열차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조경희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임산부가 탔었는데 거의 도착해가지고 열차 안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겨울 자켓, 저희 승무복이죠. 그걸 막 벗어서 산부한테 막 덮어주고.
남북더보기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조경희 씨가 북한 열차원으로 일하면서 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출산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승객의 출산을 돕고 도착지에서는 바로 병원에 인계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경희 씨는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먼저 행사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열차 승무원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또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간만에 내가 북한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기꺼이 참석한다고 약속했죠. 열차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손님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 손님 그런 손님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너무 좋았죠. 옛 추억을 떠올려서 저 열차하는 시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라서 그런지 그 시절만큼은 진짜 나만이 와서도 못 누려봤어요. 그런 행복한 순간을 오늘 너무너무 그 시절 떠올려서 좋았어요.
조경희 씨는 이 평양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열차원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결국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산승무대 열차원이 되었습니다.
전 원하는 걸 좀 꼭 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뭐 평양 같은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청진 승무대에 들어가면 평양 같은 데 가거든요. 무산 평양 해가지고 근데 청진 승무대도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막내라서 기숙사 생활 절대 못 시킨다고 무산 승무대에 날 넣은 거예요. 아버지 인맥으로. 그래서 무산 승무대, 무산 청진밖에 그래서 못한 거죠. 북한은 서류 면접은 따로 없고 인맥으로 어쨌든 아버지가 넣었잖아요. 그냥 우리 승무대 대대장, 대대장을 만나는 게 면접이에요. 그냥 대대장 방에 가서 이렇게 면접 한번 보고 대대장이 오케이 하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면접 봤어요.
자신이 원하는 승무대에서 근무하진 못했지만 조경희 씨는 일단 열차에 타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열차에 타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이 즐거웠다고 하고요. 남북한 열차원의 같지만 다른 점도 얘기했습니다.
북한도 똑같아요. 미소, 친절. 항상 열차 타면 손님들한테 웃어야 되고 너무 진상 손님들한테 같이 싸워도 돼요. 지금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딸릴까 봐 민원한테 욕먹거나 막 해도 아, 네 이러지만 북한은 같이 싸워요 그냥.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역을 출발하고 도착할 때마다 열차원이 직접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죠. 여기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열차 떠날 때 딱 올라서 열차 방송도 있긴 하는데 매 칸마다 열차원들이 한 명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중간쯤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무산역을 떠나 청진역까지 가는 154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첫 번째 칸은 화물칸, 단속칸, 군인칸, 그다음 일반 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담당 열차원이나 여객 전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거든요. 그리고 매 역마다 도착하기 전에 다음에 도착할 역은 아무 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는 안내방송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가서 다 수동이죠 그냥.
남북 더보기에서는 남북한 출신의 열차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통일 이후 가보고 싶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조경희 씨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최대한 느낀 게 남한과 북한이 같은 게 많더라고요. 한민족이라서 그런지 아 이래서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더 새삼스럽게 느꼈고 뛰어나게 뭐 통일운동을 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통일도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자신이 원하던 직업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이 조경희 씨가 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근할 수 없는 상태에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가서 잠수를 탔다가 그다음에 그 두만강 건너서 탈북하는데 두만강이 키 막 넘는 데도 있는데 모르고 들어가면 빠져 죽거든요.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미리 길도 알아보고 어느 쪽으로 가면 얕다. 그런 거 미리 다 알아보고 탈북하는 길이 그냥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10년 살았죠.
그렇게 2008년 한국에 입국해 15년째 정착하고 있는 조경희 씨는 처음 한국에 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다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 입학과 자격증 시험까지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거쳤고요. 현재는 춘천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따고 그래서 지금 춘천시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수도요금 민원 상담. 8년 정도? 이제 8년 동안 하다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웬만한 민원들은 처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일단 불만을 들어주죠, 일단은. 그리고 들어주고, 아, 지금 이런 게 불만이시군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주고, 해결 못한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딱 얘기하고. 근데 일단 듣는 거 잘 들어주면 한 수 꺾여요, 민원도.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하는 민원들도 많아요. 친절하다고 오면 저만 찾고 단골 민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면 아, 내가 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경희 씨에게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목표보다는 딸이 원하는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이날 현장에서는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딸 조신혜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 소감에 대해 들어봅니다.
항상 한국에서 엄마를 보면서 와 우리 엄마지만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공부도 되게 여러 개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 못하는데 뭐 긴장되고 근데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재치 있게 말을 하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엄마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옛날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좋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질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재밌었고 되게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조신혜 씨는 자기소개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99년생 26이고요. 저는 이제 엄마가 탈북해서 중국으로 갔을 때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때 엄마랑 같이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완전 그냥 사회 초년생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연기과를 졸업을 했는데 배우를 꿈꾸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극단에서 이제 배우 겸 조연출 겸 공부를 하면서 간간이 공연도 올리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신혜 씨 또한 위로와 힘을 많이 얻는다고 말했고요. 끝으로는 수줍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냥 엄마도 해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내야겠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그냥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아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있고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뭐든 이렇게 다 했으면 좋겠고 아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
마지막으로 조경희 씨는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단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는 건데요. 지금도 그 상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꿈을 못 이뤘잖아요. 평양 못 가봤잖아요. 아무나 못 가거든요. 거기는. 증명서 떼기가 되게 힘들어요. 열차원인데 갈 기회가 없어 못 갔죠. 내가 남한에서 열차 승군하는 일을 상상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50대 지나서도 받아준다면 통일되면 여기 남한 열차원복을 입고 평양까지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매일 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